우리는 2018년 1월 달에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로 서기 위해서 몇 가지의 주제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번째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주제는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목적도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뚜렷한 이 인생의 목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열의 문답 제1문이 너무나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서 익숙한데, 우리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 주일 학생들은 그것을 다 공부하고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그와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의식적으로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자주자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주자주 생각하지 않고 그 주제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떠나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인생을 살 때에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 질문을 자주자주 우리에게 던져야 하고 또 그것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삶에서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실천해야 할 우리 인생의 중요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삶을 살거나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큰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그와 같이 자기 인생의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시하는 그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기복주의 신앙으로 흐르는 그와 같은 경향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인데, 이 명령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과 교회를 향하여 주신 사명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주님의 제자들과 교회가 이 땅에서 도달해야 할 목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명령치고는 이 명령이 너무나 웅대한 명령입니다. 위대한 명령입니다. 도무지 이 제자들의 그 현실적인 모습으로는 생각도 할 수 없고 도달도 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성천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실 때 주님은 결코 이 명령을 제자들 자신들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이 명령이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고 제자들은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교회의 역사들과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이 사건을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어진 것이며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를 이 땅에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영적인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2000년 전에 한 사건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명령이 나에게도 주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이 명령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신 이 명령을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도 이 복음의 말씀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해야 하고 또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다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교회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 삶의 목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여러분, 주님의 이 명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야 하고 또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중요한 그와 같은 것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로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의식이 뚜렷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일들은 목사님만 하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은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주님의 명령이 주어져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부담감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명령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에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으로 인식되어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노력을 기울이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올바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는 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명령을 기꺼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꺼려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두려운 일이고 또 그것이 마음 가운데 큰 부담으로 작용할 때에 이 명령을 회피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을지 성경의 가르침을 살피고 또 그러한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의 삶에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서 당하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담대히 이겨내야 된다고 말해주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담대하게 이겨낼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한 것을 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서 그것을 말해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소망에 관한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 이유를 사람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말해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전도는 어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두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고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삶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주님의 제자지 않았습니까? 그는 우리 주님의 수제자라고 그렇게 불릴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멀찍이서 따라갔는데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는 주님이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그 말이 두려워서 그는 참혹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너도 그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라고 말할 때 그는 극구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어린 계집종이 하나 나와서 너도 그 당 중에 하나라고 말할 때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74절과 7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닭이 곧 울더라 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이 그의 삶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꺼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할 때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 그것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보여주셨을 때에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베드로는 그리스도는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신 것이었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과 주님 되심을 충만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순절의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삶과 죽음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주님이 서셔서 재판받던 자리에서 이전에는 계집종 앞에서 두려워 떨었지만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관원들 앞에서도 너희가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면서 그가 이 사람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들이 베드로 들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잠잠하라 라고 그들을 위협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두려워하고 마음에 주님으로 확신하게 된 이후로는 사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었음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그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확신하고 있는지 우리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확신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할 소망을 분명하게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담대함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3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단순히 사람들의 이론이나 지식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누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화시키시고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보고 놀라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3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 설교하는데 무엇을 설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느니라라고 선포합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든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드러내는 그와 같은 열정이 그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삶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마음의 상태에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십시오.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개의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위해서는 죽는다 할지라도 좋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마음의 소원인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고 이와 같은 열망이 있는 자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 준비한 것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대답해 주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것인가?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그 사도들의 전도의 방법을 그들이 보고 단순히 그것을 흉내내려고 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이 마이크를 들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참 사람들에게 도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전도의 방법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 어리석고 무식하고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혐오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방법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구원의 소망을 대답해 주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거기에다가 사탕이나 뭐 물수건이나 선물을 끼워서 사람들이 이 종이를 한번 받아주기를 위하여서 들이밀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방법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더 분명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종이를 나눠주는 것,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선물을 나눠주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관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그분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들이 먼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어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이 거룩하고 경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쭐해서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들도 그리스도를 인생의 소망으로 삼아야겠다는 그와 같은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엄미하게 능력있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와 같은 전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마지못해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 마음 가운데 이 복된 소망에 대해서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그것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외우고 있는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전도하는 방법은 사형리를 사용하거나 전도폭발을 하거나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간단한 진리들을 사람들에게 읽어주거나 또한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와 같은 방법이 우리의 전도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전도는 이런 방법론을 뛰어넘어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를 지극히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자신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할 것들을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소망을 온유함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망 가운데서 경건함으로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은 단순히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한 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논쟁적으로 다투면서 그들의 논리를 이긴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무례한 그와 같은 자기 주장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음 증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복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고귀하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는 누구에게 전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먼저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이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메마른 심령이 되는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좌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실할 수 있게 되고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들어야 하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이 복음을 날마다 설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곰곰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줄까 생각할 때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고 이 복음을 생각하고 이 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먼저 뜨거워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들은 이 복음을 누구에게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 안에서 이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나누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나누어져야 하고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말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복음이 말해줘야 하고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은 그와 같은 복음의 공동체로 서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그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이 복음에 충실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깨닫게 해주셨는지를 가족들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누구에게 이 복음을 말해야 합니까? 우리는 만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복음의 능력과 영광과 기쁨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점점 메마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세속적인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들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노래를 불러야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노는 일들에 사람들이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만나는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더 풍성하게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삶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이 복음의 은혜를 서로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가까운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목사라는 것을 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말할 때 그들은 자기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할 때 그들은 즉시로 자기의 논리로 자기 방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나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그와 같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영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부지런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전도의 준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들은 참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소망에 대한 대답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기도를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